BBN은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후원은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BBN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 대학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실 과목은 요한복음 강해가 되는데요. 강의 내용은 널리 알려진 복음주의 신학자인 캠벨 몰간 박사님의 요한복음 강의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펴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우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은 없습니까?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반복되는지, 즉 왜 복음서가 네 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오리게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네 권인 것은 같은 내용이 네 권이라고 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중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리겐의 말의 뜻은 우리 주님의 위격과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각 복음서를 따라서 계시를 기록이기 때문에 각 복음서가 계시의 한 측면씩을 독특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들을 그 각각의 가치를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 권은 그 복음서 각각 그 자신의 독특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복음서에서 궁극적인 계시의 드러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서로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정당화될 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어슨 박사님은 언젠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의 사복음서의 순서는 옛날 히브리 장막을 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태는 신정정치를 그 전체적인 면에서 탐구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장막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배와 희생제의 장소인 바깥들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증거의 7촛대가 있으며 진설병 즉 교제의 식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허락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복음서에 대해 접근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두려움과 경외심과 그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서는 분명히 시인들의 작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적인 구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펴놓으신 첫 20장에서는 29절까지 완전한 한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20장 30절과 31절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곧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21장에서 이제 에필로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필로그 혹은 후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2차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문학적인 구조를 언급하는 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는 20장 29절에서 끝나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며 또 완성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첫 번째 연구는 이 복음서, 즉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각 주에서 보시다시피 20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 해석할 때는 그 저자가 자신의 해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의 책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책을 쓰고자 원했던 그 저술 동기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20장 이하의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는 자신의 저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또 부수적으로는 그 저술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기자가 이 책을 썼을까요?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부수적으로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그가 어떻게 이 요한복음서를 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저술의 이면에 깔려있는 저술 원칙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는 많은 표적들 중에서 몇몇을 골라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저술 원칙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은 20장에 나오는 그 각주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각주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두 단어는 그 하나를 찾음으로써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단어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를 복음서 기자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그 문맥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또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접할 수 있었던 모든 표적들을 다 제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가 썼듯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제한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된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기록할 수도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선택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택은 요한의 하나의 방법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되어질 단어는 바로 중요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본 바의 표적들의 의 또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 표적들은 확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선택된 것들입니다. 즉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영적인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단어 여기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있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이라 부르는 영역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세 가지, 즉 권능, 기사, 그리고 표적이라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오순절에 시몬 베드로가 설교하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기적이라는 번역을 하는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권능, 기사, 표적 이 세 가지가 독특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능하신 일로 번역을 하고 그 난외주에다가 권능이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또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언급을 하면서 표적, 기사,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세 단어를 순서만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권능과 또 표적과 기사를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되게라는 말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행위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마찬가지 영역이 그 예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또 그의 사도들이 행한 일들과 마귀가 행하는 일들은 똑같은 영역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작용들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말은 권능이 작동될 때 그 권능에 의해서 나타날 결과를 가리킵니다. 끝으로 표적이라는 표현은 가치에 관한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기적과 같은 권능을 베푸는 그런 일들 말이죠. 이 세 단어에서 우리가 즐겨서 사용하는 그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완전한 계시, 완전한 철학을 보게 됩니다. 즉 권능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기사가 보이고 그 기사의 중요한 의미로서 표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미라클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미라클룸이라는 단어는 또한 라틴어의 미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미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경이로움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기적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일들 아무 것이든 뽑아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라든지 이것들을 요한은 주님의 첫 기적으로 기록해놓고 있죠. 또한 나사로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펼치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오직 경이로움이나 놀라움 또는 경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구경꾼들은 권능 또는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에너지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권능들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정말 경이로움이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적이고 또 놀라운 일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가 그것의 가치를 이제 더해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증명해주는 어떤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도록 권능을 부여받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기사가 나타났고 그것은 그 결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표적, 즉 그 권능과 기사의 가치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이라는 다른 무언가를 증명해주는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증명해주는 무엇인 것입니다. 표적이란 상징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아무런 내적인 관련이 없는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는데 자의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서에서 사용되는 바 표적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단풍잎은 캐나다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단풍잎이 캐나다의 표적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에도 단풍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캐나다에서만 자라고 다른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표적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정한 표적은 언제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표적은 사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으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권능이라고 부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권능이라는 단어조차 쓰인 일이 없습니다. 기사라는 말이 쓰인 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어느 날 가나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이 이 단어를 쓰면서 함축한 의미는 권능과 기사이지만 사실 그 단어를 요한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고 말씀하셨던 일들을 상기할 때 요한은 그 권능과 기사에 주목함으로써 그 의의와 그 가치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표적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흥미를 끄는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책에 쓰여진 것 외에도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행하고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군중들 앞에서 행해지고 말해진 것들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또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군중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었을 당시에는 노인이었을 것이 틀림없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 동안에 놀라웠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군중들이 모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날들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그는 몇 가지 표적을 선택해서 이 놀라운 한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에 대한 선언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왜 요한이, 왜 그가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대답 속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같은 동사를 두 번 사용한 데서 우리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지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은 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확신 이상의 폭넓은 그리고 또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지적으로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까지는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매주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나와서 평상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씀을 기초로 신앙이 고백된 그 신앙을 기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고백된 신앙이며 그것이야 바로 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증명을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확신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지적인 확신이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믿음 바 그 사실에 대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적인 부분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가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여기서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것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른 어느 복음서 기자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해 예수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한 것은 또 하나의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번역본들을 참고해보면 마가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을 예수라고 호칭한 것이 겨우 13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88회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151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247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기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에게 알려진 바의 인간 예수를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육신으로 계시던 시절에 알려졌던 예수에게 계속 그 초점이 향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복음서이지만 다른 복음서들 중 어느 것보다도 더 우리를 그분의 인간성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서에서는 줄곧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그 위엄을 잃어버리고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정말 놀랄 만큼이나 이상적인 완전함을 갖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만져볼 수 있고 그 인간성에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부터 결코 벗어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인간성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멈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를 21번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중 3번은 예수라는 호칭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 할 때 이 두 호칭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이 호칭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번만 이 호칭들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사역을 행하셨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세월 동안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가? 하루는 그들이 주님께 특별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이런 질문은 사람들을 서로 나누게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사건들을 한데 모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분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분의 위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또 그의 손이 닿는 것을 느꼈으며 예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는 그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가장 심오한 사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표적들을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The Son of God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복음서를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로 이 말은 요한 복음서 전반부에서 이 복음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례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문의 마지막인 1장 18절에서 예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요한이 예수의 아들 되심을 처음으로 언급한 구절입니다. 자, 아들 되심에 대한 요한의 언급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를 결정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난점은 사본상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본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라고 해석되는 데 반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읽히는 다른 사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느 경우나 그 의미는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낳았다라는 단어는 아들 되심을 나타내며 또 그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 아들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이후의 모든 언급들은 이에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또 혹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부르며 또 그 속에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큰 문제가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것이었다면은 그보다 더 심오한 질문은 예수께서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즉, 너희들은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가라사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만일 그가 즉 예수가 즉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기만 하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물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인간들의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하지만 더욱 심한 물음은 메시아가 누구의 아들인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표적들을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임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모아놓았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요한복음 이 책에 우리가 지적으로 배워야 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흥미있는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무엇을 믿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했던 것이 옳았음을 믿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요한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이 맞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모아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서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시몬 베드로의 말이 맞다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확신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확신한 바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행동할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지적인 확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의 믿음 바 그 확신에 대해서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생명이란 단어는 또한 흥미로운 것입니다. 요한이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이 조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것도 있고요. 정신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것도 있으며 독특하게 비오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에 대해 언급할 때는 모든 신약성경 기자들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고대 헬라어에서 조에는 그 생명의 원리를 뜻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생명, 그 생명 자체, 그 생명의 원리를 뜻합니다. 대신 비오스라는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의 현상,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조에로부터 지올로지라고 하는 그 동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죠. 자,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순한 생명, 또 근원적인 생명을 뜻하는 단어 조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대립되는 뜻을 지닌 조에와 사나토스, 즉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줄곧 조에가 쓰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거나 혹은 죄가 사라져버린다면 생명이 회복되고 또 그 안에는 죽음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에는 죄 없는 생명, 완전히 이상을 실현한 근원적인 생명, 그것을 뜻하고 사나토스는 생명이 없는 죽음을 뜻하게 되며 조에는 또한 이 사나토스가 없는, 즉 죽음이 없는 생명을 일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즉 기독교는 그 원래의 의도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단어를 취해서 그것에 폭넓고 장엄하고 깊은 풍성한 의미를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과 대립되지 않는 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또 그러한 확신이 암시하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위대하고 영원한 것들을 신뢰함으로써 그 확신에 응답하게 될 때 진정 그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복음서 기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 언급한 바를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 결과 그것을 선포된 의도와 조화되도록 연구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절과 14절과 18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20장 30절과 31절의 서론적인 저자의 이 저술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았는데 거기 나오는 이 복음서 기자의 자신의 책에 대한 언급을 고찰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1장 1절에서 20장 29절까지의 사이에서 체계적인 서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그 첫 흐름은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 약술로 1장 1절로 1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개 이것을 프롤로그라 부르죠. 한국말로는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문 이상의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8개의 구절 안에서 우리는 1장 19절에서 20장 29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이 처음 18절에서 선포된 것들의 정확함을 증명하려는 그런 설명적인 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18구절을 마지막으로 써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표적들을 기록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것들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요약을 해놓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요약은 먼저 쓰여졌던 또 마지막에 쓰여졌던 요약은 요약인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18구절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요한이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진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구절 안에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두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제시하는 명제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자신의 명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제를 말하고 나서 1장 19절부터 20장 29절까지는 표적들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표적들은 요약한 내용 속에서 제시된 것들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자, 이 명제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4절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사파적인 어떤 언급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14절에서는 킹 제임스이나 그 외에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관로를 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로에 쌓인 단어들이 주된 흐름에 삽입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서 거기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도 똑같은 것으로서 관로는 세 번 나오는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프롤로그의 구조입니다. 먼저 1절에서 첫 번째 명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2절에서 13절까지 사파에 의해서 또한 설명되기도 하죠. 그리고 14절에 두 번째 명제가 기록되고 그 중간에 설명을 위한 두 번째 삽입구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설명을 위한 삽입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세 번째 명제가 기록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1절, 14절, 그리고 18절에서 선언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세 개의 문장을 보는데요. 14절에도 세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의 문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도 역시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들은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14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문장은 분명합니다. 둘째 문장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 문장의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냥 이해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문장은 그냥 하나의 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와 수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를 넣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와 수로를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18절에서 이제 우리는 또 두 개의 문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제시해 볼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이제 1절에 나오는 세 개의 문장을 살펴보고 14절에 나오는 세 개의 문장들과 또 그것들이 밀접한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장들을 번갈아 읽으면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1절과 4절을 각각 쭉 읽는 대신에 1절을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14절의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식으로 끝까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두 개의 하나의 선언이 나오죠. 이 중에서 첫 번째는 1절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제 1절의 세 문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구절에 대해서 쓰여진 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절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들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세 문장만 있고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과의 관계가 사장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거기 담긴 사상들이 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세 문장을 그 자체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말씀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말씀, 영어 번역으로는 흥미를 끌지 못하지만은 헬라어로는 금방 우리의 흥미를 끌 동사 하나가 그 명사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동사의 본질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동사의 시제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이라는 명사를 보죠. 이 명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의 영역에서는 호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호 로고스.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요한이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우리 모두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요한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히브리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 모든 학생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캠벨 몰간 박사는 버니 박사의 책 사복음서의 아람어적 기원을 추천하는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이 논제들에 대해서 이 캠벨 몰간 박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이 팔레스틴에 살던 유대인의 저작이며 저작 연대가 주 75년 이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복음서 기자의 사상이 매우 히브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헬라어인 호로고스라는 용어를 쓸 때 그가 히브리 메모라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의미로 사용했으리라는 데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용어는 히브리 사상에 의해서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 그리스어, 즉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어 사람들에 의하면 그 헬라어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즉 로고스라는 말이죠. 사고의 첫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모든 구체적인 사물의 배후에 놓여있는 추상적인 관념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생각은 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지혜를 모든 활동에 선행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또 현상에 선행하는 본질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철학자들은 언제나 사물이 사고를 전제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물이 존재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물보다 먼저 사고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철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물이 사고를 전제한다면 사고는 사고하는 존재를 전제한다 라고 말입니다. 헬라 철학자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자는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사고가 있지만 사고는 그냥 추상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철학자는 사고하는 자가 없다면 추상적인 사고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히브리 철학자는 우주에는 궁극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고하는 존재의 마음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고하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따라서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사고와 행위의 결과로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명사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기로 하고요. 이제 동사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별로 흥미를 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어형 변화가 헬라어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경우 모두 헬라어 시제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제는 지나간 어떤 일이나 현재의 어떤 일 혹은 미래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속되는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완료 시제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사실 잴 수 없는 시간적 존재를 신비한 것 시간적 존재를 묘사합니다. 시간이란 영원을 구획지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존재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 쓰인 동사는 우리를 무시간적 영역 속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는 지혜가 인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 말을 사용할 때만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무한한 인격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인격이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또는 헬라어 숙으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 말은 지혜의 본질은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는 인격적 존재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문장들이 자명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들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문장 중에 하나의 양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장들도 설명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1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인 철학자가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지혜, 인격, 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하는 존재를 인식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이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존재한다는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문장으로 존재의 법칙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문장으로 그리고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라는 문장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매우 추상적인 것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식 사고는 헬라식 사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결코 하나님의 인격성을 선언하는 데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명사와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동일한 명사인 말씀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사는 다릅니다. 계셨다가 아니라 되셨다입니다. 계셨다가 아니라 되셨다. 자, 그 단어는 어떤 새로운 것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셨다.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고 그하셨다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장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던지 14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측면에서의 모든 사고를 거부하는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롭고 신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셨으며 또 그 동일한 말씀이 그하셨다. 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문장을 봅시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모든 본성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심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습니다. 그 뒤에 한 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14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존재를 나타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존재의 새로운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의 새로운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여기서 무엇을 비웠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신성을? 아닙니다. 그가 나타나는 한 가지 형태를 벗으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즉 새로운 형태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무시간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존재 형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누가? 그 동일한 분이. 그리하여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분과 그분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기 시작했고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을 듣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은 그러한 새로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나타남을 통해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요약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사실 어느 것도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들이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에 의거해서 기독교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히브리 철학을 취하여 히브리적 사고를 취하여 그 정확한 부분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 우리는 히브리 철학이나 히브리 사고보다 훨씬 더 높이 또 더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그를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실상입니다. 그것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드러냄, 즉 계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문장에 이르게 됩니다. 즉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혹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다. 오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독생자 대신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 요한이 어떤 의미로 썼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독단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본들 중에 어떤 것에는 이렇게 또는 어떤 것에는 저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낳았다는 말이 아들됨과 또 관계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이 어떤 의미로 썼든 그것은 마찬가지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그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 분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신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하고 흥미를 끄는 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요한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라고 썼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은 한계 설정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드러낸 것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드러운 표현에 의해서 나타난 것과 관계가 있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드러낸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드러난 계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위엄을 계시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충만한 가운데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자연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직 완전하게 포착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탐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된 표현이죠.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제한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계시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는 대신 음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를 주석하셨다. 주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을 보면 보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주석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그렇게 드러내기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권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석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분을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권위 있게 드러낸 분이십니다.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그를 드러내셨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요약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던 날 동안에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인간의 가슴이 뛰는 소리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자비의 박동,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분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께서는 비빈 성서대학에서 전해드리는 요한복음 강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